출애굽기 오늘 32장 15절에서 24절 읽고 그다음에 30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듬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라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느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30절에 가서 계속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예, 저희가 이 지금 32장 15절에서 35절 말씀을 세 개로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이때까지 본 내용은 이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버려버리고, 이제 결국 그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가짜 우상을 만드는 지금 사건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이옛 언약, 즉,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옛 언약의 모자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이 시내 산에서 맺으신 이 언약은 깨질 수 있는 그런 언약이었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함으로 성경은 만약에 출애굽기에서 그것이 이 모든 성경이 끝나면 그러면 큰 문제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이옛 언약의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이라는 것. 그것을 저희가 녹음 듣는 사람이 좀 뭔가 했겠네요. 내가 스탑하고 아니, 그래서. 예. 이런 걸좀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약, 그옛 언약은 깨질 수 있는 언약이라. 그렇게 하여 저희로 하여금 그더 나은 언약, 더 완전한 언약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그 구약의 전체적인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이거 구약으로는 아니거든요. 뭔가 더 완전한 것이 와야 되는. 그리하여 구약에서 모든 그 사건이나 그 인물들이 지금 예표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언약, 이것을 지금, 바라게 만들고 바라보게 하죠. 즉 율법을 주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심으로만 되는 것은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닌데, 근데 많은 경우 죄에 빠진 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공부하면서 자라오면서 저희 마음에 계속 주입시켜 준게 뭐예요? 이 배우는 게 힘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가르치고 자꾸 인도하고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세상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의 문제는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해서 이런 따라야 될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고 이걸 따르게 만들고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인간의 참 문제는 이 마음의 부패입니다.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지금 율법을 줌으로써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신데 맞죠? 그러나 이 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한번 지켜본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또 지키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즉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죠.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인간은 뭐그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을 주시죠, 구약서부터.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우리가 읽으면서 그 현실들을 공부했죠.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쓰시겠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즉,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즉, 옛 창조는 다 망하는 것이고, 이제 새 창조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저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해결법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새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새 언약의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건 뭐예요?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표하여 심판을 대행합니다.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칩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죠. 그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새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옛 창조, 이 세상적인 것은 다 망하는 것을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둘다 받아들여야지 하나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직 천국에서 맺어진 관계, 영원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 현실이 벌써 시작이 됐다.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그 현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적인 것, 우리가 참 굉장한 사실을 지난번에 봤는데, 지금 이 레위 자손들이 자기 형제, 자기 아들들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 근데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가 될수 있고, 이 세상적으로, 우리 형제가 될수 있고, 우리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모든 것의 그 표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십니다. 즉, 자기 가족을 죽이십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거지만, 뭐 여러분 생각에는 와, 내가 어떻게 내 아들, 뭐내 형제, 내 가족을 뭐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마지막의 현실은 그런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참 형제가 형제지, 그 외에는 이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이 하나님도 자기 가족, 즉 자기 아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즉 우리들의 죄를 지금 지시고 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사람이냐? 하나님도 하시는데 나는 그 짓은 못한다. 이게 지금 참 여러분의 그 교만한 모습, 즉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새 창조의 그 현실을 지금 못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돼버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새 마음을 안 주시면, 이거는 저절로 반항하게끔 돼 있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자꾸 이 뭐야 변하게 변질을 시켜갖고 전하다 보니까 다들 뭐 아멘들 하는데, 여러분 아멘이 함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세상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는 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걸 중심으로 해서 내 현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 현실을 알아야지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 내 형제로 만들어 주신 분이 그 사람이 내 형제지, 세상에서 내 형제라 해서 내 형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다 주장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 뜻에 굴복을 못하는 것이 이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뭐 예수님 뜻에 왜 굴복 못하냐? 이렇게 전하고 있는 저도 이게 함부로 굴복할 수 있겠다 자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뭐가 진리냐고요? 뭐가 참 현실이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희의 영원한 현실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번만 더이 구절들을 보겠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오늘 보는 거는. 다 진멸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리고 그 모세가 간절히 매달립니다. 주여,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와서는 자기는 크게 화를 냅니다. 백성들을 심판은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위한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중간에서, 즉, 이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모세입니다. 물론, 완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더 나은 중보자가 이제 오셔야 되는, 즉, 모세를 보고도 그더 나은 중보자를 원하게끔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위해 간구할 때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이제 신약에 와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끔 이 제대로 이해 못하는 목사가 자기가 무슨 중보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중보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혼자 중보자지. 이상한 그 컨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법이 쓰여진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 모세. 즉, 하나님의 법이 그의 손에 있는 모습이죠. 그가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며 심판자로 행하는 것이죠. 그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백성들의 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유죄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핑계 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는데 그런 것은 지금 그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이것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것도 좀 보겠지만 나중에 모세가 또 다른 잘못을 할 때는 하나님이 화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죠? 그 반석을 치는데 두번 치는 거예요. 그땐 화를 내시는데 여기서 돌판을 던져버리실 땐 화를 안 내신다는 거. 이게 굉장히 significant하단 말이죠.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화나심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게 합니다. 즉 뭐예요? 너희가 지금 섬기고 절하고 있는 그 금송아지,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구약식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지금 백성들을 먹게 하는데도 그 금송아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보게 되면은 아론을 나무랍니다. 근데 참 이게 이 구약을 보면은 이 같은 시츄에이션, 같은 현실이 계속 또 보여지고 또 보여지고 즉 그 새 창조의 모습도 창세기서부터 또 보여지고 또 보여지듯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복음 내용은 항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새로운 거를 가르친다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항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쵸?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신 그 죄를 지시고 예,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나누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보여지고 또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죄인들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또 보여지는 거죠. 왜? 21절부터 보면 아론을 나무라고 있는데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면 아론이 지금 누구예요? 대제사장인데 즉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여야 할 자인데 근데 그 죄 짓는 것에 동참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또 죄 짓게끔 도와줍니다. 그래 놓고는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죄를 백성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 백성들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창세기 3장이 생각나죠. 그 처음 죄가 이런 거였죠. 선악과를 먹는데 그 선악과를 먹는 사건을 보면 죄인들의 모습은 뭐예요? 남을 탓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래요. 누구하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별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야 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끄떡할 수도 있고 뭐 그냥 가만히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죄인은 어떻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 사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성경이 죄인이 이렇다면 성경이 진리란 말입니다. 뭐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동성 연애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동성 연애를 하는 것을 내가 프로모트 하는 게 아니다. 딴 사람들까지도 그런 동성 연애 하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하는 것만 자유롭게 하게끔 그렇게 놔두면은 나는 괜찮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을 동성연애 하게끔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는 것만 자유롭게 하게끔 놔두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다. 그런데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1장에 가면은 그 24절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하고 쭉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 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32절에 가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저 자기들만 행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건 간에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왜? 안 받아들이니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인간이 그런 걸 알면서도 나도 그러니까 뭐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못났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이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나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들어가야죠. 근데 인정을 하면서 들어가려고 이거부터 인정하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안 돼요. 왜?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가 안 그래요? 근데 이 처음부터 보세요. 아담과 이브도 죄를 짓자마자 뭐예요? 책임을 다른 사람으로 돌려버립니다. 이 아담, 자기의 죄를 이브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탓해버립니다. 그죠? 우리 봤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브를 사랑해야 할 아담인데 오히려 반대 모습.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근데 재밌죠? 이브도 자기의 죄를 뱀에게 돌립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반부에 보면은 13절인가요? 13절 하반부에 보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즉 뭐냐? 세상 모습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를 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정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참 알아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있는가? 즉, 회개하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 중에 지금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건 절대로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이게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은혜가 임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100% 확실하게 우리가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왜? 내 회개도 완전한 회개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참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는 것, 나중에는 참 회개하기조차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너무 이게 위선이니까 무릎 꿇고 울라고 하면 위선같이 느껴지는데 그 어떻게 완전히 여기까지 이제 절망하게까지 그 회개하면서도 절망하게까지 끌고 가는 게 이게 또 사탄의 이 꿰미인데 저희가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사니까 저희가. 그러나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조금이나마 이게 정말 죄송스럽고 내가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 죄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회개를 안 하는 거죠.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럼 벌써 은혜가 임한 거죠. 남으로 자꾸 탓합니다. 그러나 회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자기를 테스트 하실 때, 지금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실 때, 이게 지금 남 탓하고 있는가? 내 그 회개 내용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가? 이걸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참 회개를 하실 때, 그런 일은 없죠. 어떻게 거기서 남을 탓하게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합니다. 책임을 안 집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론의 이 행동, 그냥 보통 사람의 행동이 아니죠. 구약의 제사장직의 모자람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나은 대제사장께서 오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더 나은 제사장 직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가서 몇 군데 읽죠.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저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죄를 지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 히브리서 7장 11절.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즉 아론의 제사장직이죠. 그 제사장직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보여줍니까?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은 대제사장이에요. 오히려 멜기세덱.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 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다른,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대제사장을 왜 또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즉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룰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왜?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속한, 즉 구약의 예표 수준에 속한 그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직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금 완전한 제사로 드리는 이것도 보세요. 구약은 아론의 반차죠.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어요. 구약은 세상 성전에서 섬기는 거였죠.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천국에 직접 들어가셨죠. 구약은 이 동물들을 제사로, 제사물로, 그죠? 완전하지 못한, 그리고 동물의 피, 완전하지 못한. 그러나 이제 완전한 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 그리고 예수님의 피, 완전한 피.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새 언약이 맺어지는, 또 그래하여 그 새 언약에 속한 저희들은 이 구약에 깨질 수 있는 그런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한 제사, 완전한 거룩한 삶,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이 아론보다 모세는 훨씬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 모세는 훨씬 나은 모습이에요. 30절에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죄사함을 간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부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면 그것이 어떻게 참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 문제가 있었다. 참,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 되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백성들을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근데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의로운 하나님으로서는 이 죄를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죄를 심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는 걸 하지 못합니다. 왜? 그 심판이라는 건 영원히 지옥으로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느냐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의로운 재판장. 꼭 벌을 내려야만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이 예를 들잖아요. 살인자가 여러분이 재판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살인자가 왔어. 근데 여러분이 재판장으로서,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죽일 수도 있지. 그래, 그냥 용서하마. 집에 가. 이러면 여러분이 의로운 재판장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그냥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들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산타클라스 할아버지 같이 그냥 허허허허허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죠.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구원을 하시고 싶어. 근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데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만들어낸 이 솔루션, 이거는요, 아무도 생각조차 할 수가, 여러분이 인간 보고, 야,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또 심판을 해야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누가 그 솔루션을 갖고 올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시고 뭐 있다 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상상이나. 상상도 못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참 여러 가지로 십자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도 되죠. 근데 또 뭐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보통 엄청난 지혜가 아니십니다. 이걸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의 죄를 짓고 대신 죽는 것을 그것으로 해결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하여 심판도 하시면서 구원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면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리고는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근데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모세도 알고 바울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지워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알고 지울 수 있으면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옛날에 제가 이걸 그러면 또 넘어가죠. 넘어가고 그냥 그런데 지금 그건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알고 모세도 압니다. 이렇게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는 이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즉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중보자로서 또 바울로서는 지금 이 사도로서 예수님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뭐 저희가 지금 이 십자가를 정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는 심판이 바로 그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심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담는 그런 중보자, 그런 사도의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나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지금 예수님이 중심이죠. 즉 내가 대신 그 죄를 폐하겠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모세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직 대신 남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하여서 이런 것이 무시무시한 소리지만 여러분도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물론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그건 여러분의 죄 때문이지 뭐 여러분이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는 거에는 여러분이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엄청난 소리입니다. 무시무시한 소리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즉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 백성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물론 쓸데없는 짓이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지가 생명을 내어놓으면 뭐해? 그 생명으로 뭘 구해?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에서는 우리도 닮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백성들을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조그만 면에서는, 즉, 뭐, 인류를 뭐, 대신해서 뭐, 어쩌고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이, 마이크로스코픽한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대신, 내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바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모세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중보는 모자랍니다. 왜?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어도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개수함을 받은 자 곧 나의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니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손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는 다 죽습니다. 그죠? 즉 죄값을 치르고 근데 모세 자체도 못 들어갑니다. 왜? 모세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우리 다시 그 뭐야 출애굽기에 가보면 모세가 이렇게 중보를 하고 내가 대신 죽겠다까지도 얘기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 진멸은 면하지만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즉 여기서 그 모세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죽는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표 수준에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중보가 효과가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은 그 효과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모습입니다. 항상 구약이 이렇습니다. 부분적이에요. 항상 예표니까. 완전하지가 못하고 항상 그래서 이 세상적이고 부분적이고 잠시 영원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또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모세의 중보는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더 나은 중보자가 와야죠. 히브리서 3장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또 같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즉 모세보다 더 나은 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그 앞부분은 뭐예요? 처음에는 이 예수님과 이 천사들을 비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낫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는 모세와 비교합니다. 모세보다 더 낫다. 그 뒤에 가서 우리가 봤을 때 아론하고 또 비교하죠. 아론보다 더 낫다. 지금 이 히브리서 이 뭐야 저자가 하고 싶은 거는 그거죠. 너희들이 지금 귀 여기는 그 구약적인 인물들보다 지금 진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 우월하고 우세하고 더 완전하시다. 이거를 지금 자꾸 풀어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예 모세가 중보자였는데, 예표 수준에서 중보자였는데 아예 중보자도 아니라는 거죠. 왜? 오직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예표 수준으로서 결국 참 중보자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꾸 구약적인 것, 구약적인 요소, 구약의 그래서 말하고 있는 뭐 하나님의 복, 구약적인 것을 더 사랑을 해요. 왜? 예표 수준이므로 이게 세상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 나도 그런 기적을 봤으면.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즉,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뭘 더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뭐야, 예수님이 그러죠. 요나의 그 표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근데 자꾸 더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죄인들의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즉, 기적은 천국이 아닙니다. 기적이 왜 기적이냐?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적 자체도 모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들 생각을 안 합니다. 기적이 뭐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고의 기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뭘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 입장에서도 더 보여줄 게 없어요. 근데 자꾸 보여달랍니다. 이 답답한 거죠. 그러나 지금 그런 식으로 가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8장 6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라.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이분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벌이 없이 용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버리시는 그런 식의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완전히 버리심을 당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근데 우리 예수님의 중보는 어떠합니까? 완전합니까? 예, 완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완전한 중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부에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단 말입니다. 대언자라 여기 나오는데 그분이 아버지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저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심판장도 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벌이 벌써 내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벌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심판자 그분께서 또 여러분의 변호자여, 대언자여, 중보자십니다. 예. 네. 이 예수님의 구역, 구원의 이 사역은 이 모세 때 우리 여기서 보니까는 하루에 3천 명이 죽었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 하루에 3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그냥 숫자들이 그냥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심판이 이제 구원으로. 왜?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에. 모세 때 3,000명이 죽었듯이 예수님이 아니면 사도행전 때도 3,000명이 죽어야죠.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엄청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지금 금송아지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참 제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 거칠어지려고 합니다. 별 짓을 다 합니다. 그죠? 그거보다 좀 세게 말하려고 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별 짓을 다 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별 짓을 다 해놓고 뭐 이러고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구약에서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별 짓을 다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과 저도 그거 뭐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누가 지금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이 중보가 완전하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가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기뻐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고 살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으시면 아니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짓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듯한 그런 영원한 형벌을 나 대신 받았기에 제가 죄가 용서가 된단 말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달라. 용서가 됐고 또 용서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용서된 현실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근거로서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중보는 완전합니다. 즉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드린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진멸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금송아지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더 어쩌자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2주 전이죠. 2주 전에 설교에서 제가 집에 가갖고 이거 조금만 더 잘 설명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이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 마른 사람 보고 손을 내밀어라 했을 때 못 내미는데 내밀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명령과 똑같이. 같이. 그래서 그 명령이 주어짐으로써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 뭐 90년을 산다. 요즘은 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뭐 70년만 산다, 뭐 50년만 산다 했다가는 나는 90살인데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90년을 사는데 보세요. 90년 동안의 그 삶을 축소를 시키셔 갖고 1초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손을 들어라. 그러면 90년을 1초로 생각하면 손을 들어라. 그럼 손을 딱 들고 끝나는 거죠. 완전 순종입니다. 근데 이게 90년이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90년이 걸려요. 그러나 90년에는 듭니다.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 70년 동안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니까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왔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왜?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 손을 지금 들고 있는 것도 눈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이게 드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헛갈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들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니까 지금. 진짜로 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분간이 아닌 정도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듭니다. 이거예요.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 능력이 지어지는 그 현실도 이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게 그냥 척척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척척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이 퍼스펙티브에서는 척척이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능력이 주어졌어요. 꼭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고 있는 현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말하자마자 착 순종하는 그 현실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아니면 저희가 천국을 가든지. 그전까지는 손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게 판단이 잘 안 갈 정도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들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왜? 명령, 손을 들라는 명령과 함께 손을 들 수 있는 능력도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주어진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케이, 금송아지를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더 난리를 치자가 아니라 지금 저희는 순종을 하고 있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고 더욱 순종하셔야 돼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참 결국 믿음인데. 근데 제 말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면, 아, 이게 무슨 그냥 뭐 저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같이 이상하게들 끌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정말 정말 제가 기도합니다. 이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 진리가 아닙니다. 간단한데도 참 이게 안 됩니다. 정립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삶이 1초였으면 얼마나 진짜 뭐 그건 받고 뺑 하고 끝나 이러면 정말 근데 그걸 이렇게 늘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1초적인 그런 현실을 지금 늘려놓으셨어요, 90년으로. 그러니 이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팍팍팍팍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요, 보여주잖아요. 그 현실. 여기 와야 돼요. 이거 아니면요, 절대로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보입니다. 보인다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니, 진짜예요. 보인다는 사람, 와, 나는 그 간증하는 사람. 옛날에는 그러니까 나 간증하는 거 보면 웃겨져요. 한 시간을 간증하면 55분은 지 개떡같이 사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죠? 55분 동안 개떡같이 산거 얘기하고 이제 5분 동안, 아, 이제는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간증이 되지. 뭐, 지금도 개떡같이 삽니다. 누가 들어요, 그거? 지금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순종도 너무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와서 보셔야 돼요. 제가 내 자신을 살피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는 내 죄가 용서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여기에서 오는 그 기쁨과 평화를 먼저 소유를 하셔야